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정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행복했던 최초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빨래를 널 때였습니다. 행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복한가요? 어느 겨울날 가족들과 다 같이 빨래를 탈탈 털어 건조대에 넣는데 문득 너무 행복했습니다. 같이 빨래 널 가족이 있고 보일러를 틀 돈이 있고 그 온기 속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건 곧 안전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평범함이 제게는 오랫동안 신기루처럼 먼 일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저는 빨래 넣는 일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세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함께 빨래를 넣은 가족은 바로 저의 보육원 가족입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족이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이죠. 보육원에 오기 전 원 가정은 가정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지만 그 뒤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난 어른들은 당연히 저를 짐짝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어른을 겪으며 제게 어른이란 늘 무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사랑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대로라면 저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매일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초등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2012년 8월 10일 이날은 제가 처음 보육원에 입소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보육원에 가게 된 건 학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늘 혼자 지내던 저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신 분이셨죠. 살가운 어른이 처음이라 저는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방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굶고 있다는 것, 어른들의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을요. 한참을 말없이 듣던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 제 편을 들어준 첫 어른이셨습니다. 선생님께 제 환경을 말씀드린 일을 계기로 저는 어머니를 떠나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보육원에 입소해서는 이제 더는 맞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안정감,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경험, 그것만으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 어른들이 있다니 어쩌면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어른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십니다. 그때 저는 지금 제가 봐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옷은 늘 꾀죄죄했고 씻지 못해 냄새가 나는 날도 많았고 공부도 뒤처졌고 친구들과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표현을 할 줄 몰라 남들에게 피해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성아, 오늘 남아서 같이 공부하고 갈래? 17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 제게 먼저 무언가 같이 하자고, 더군다나 공부를 하자고 말해준 어른은 없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퇴근 시간까지 저를 남겨서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저녁이면 밥 먹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배달 음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당시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된 지금은 압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고 감정 조절이 서툴고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키면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자라진 않을까? 밥이라도 먹여보내면 이 아이의 하루가 덜 외롭진 않을까라고요. 이때의 기억은 마음속 한켠에 나도 언젠가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했고, 그리고 그 꿈은 보육원 입소 후에 초등교사라는 꿈으로 싹을 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졌다고 삶이 갑자기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법, 화가 났을 때 멈추는 법,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법에 여전히 서툴렀지만 보육원에 계신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함께 자란 보육원 동기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해 갔지만 세상에는 저를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동노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촌 노래방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살고 있던 동촌동이라는 동네에 그리고 엄마가 없다라는 뜻의 노 엄마를 합친 조롱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련의 환경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상처를 넘어 제게 있어 치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제 과거를 꺼내는 일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면 나처럼 상처받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힘든 아이가 있다면 꼭 한 번 더 바라봐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다짐들이 다시 일어설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휴대폰을 스스로 반납할 만큼 간절히 공부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교육대학교에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아,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마지막 문턱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직접 언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솔직하게 말해버렸거든요. 저는 진심을 말하면 진심이 전해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꿈이 무너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꿈이 나를 배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지방사범대에 진학했지만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저는 다시 입시를 준비해 대구에 있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2년을 돌아온 셈이지만 그 시간 덕분에 초등교사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제 삶의 분명한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대에 입학하며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교대에 다니는 동안은 교육을 절대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과외 대신에 교육봉사와 멘토링을 이어갔고 제가 자란 보육원 동생들을 위한 후원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도 제약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다짐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장학금은 한 사람당 8번만 수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년을 다른 학교에 다녔으니 교대에서의 3, 4학년 학비는 제가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쪼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저의 다짐을 지켜냈습니다. 그 다짐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과 후원으로 학업을 이어가 제 다짐을 지키며 무사히 교대를 졸업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대학생활 동안 받았던 도움을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비를 빼고 생활비 장학금과 후원금만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나중에 꼭 누군가의 힘이 되어달라는 믿음과 응원의 표현이라고 여겼습니다. 일부러라도 책임감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느낌, 그 감각에 익숙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 세상은 저를 차갑게 여겼지만 내가 나를 놓지 않는 순간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요. 저 혼자 힘으로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 그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 삶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첫 임용시험에서 1.8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교대 면접 탈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생 쓰다를 느꼈습니다. 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단어 말고는 도저히 그때의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어딘가에 있을 저와 같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에 있으면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런 의문을 표하곤 하십니다.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걸 못하지? 왜 준비물 하나를 못 챙겨오지? 어찌 보면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선생님들께는 당연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준비물을 챙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챙긴 적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습의 기초가 부족했어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더 거칠게 행동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오기 벅찬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수업이 어려워서 못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조금 자신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왜 저러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아직 못 배운 건 아닐까? 왜 준비물을 안 챙겨오지가 아니라 준비물을 못 챙겨와서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라는 물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다 보면 자주 어린 시절의 저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 시절에 제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을 볼 때 책임감을 갖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선물받은 것처럼 나도 따뜻함을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교육활동에 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보육원에 자라는 것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서니 아이를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일은 여전히 아프고 상처는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이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지금은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힘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제 삶에서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결국 배워서라도 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평생 평범함을 바라왔습니다. 평범한 가족, 평범한 하루, 빨래를 널고 소파에 앉아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일. 누군가에겐 너무 당연한 그 일들이 제겐 가장 갖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평범함을 향해 달려온 모든 날들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해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셨고 저를 키워준 보육원이 있었고 제 꿈을 응원해준 수많은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도움 덕분에 저는 여기 설 수 있다고요. 어린 시절에 저는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저는 제가 만날 아이들의 삶의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상처를 다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쓰라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저의 상처를 발판 삼아 교단에 섭니다. 혹시 제 어린 시절과 닮은 아이를 만나면 누군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먼저 손 내밀어 주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